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각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뒤 첫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난 6일부터 70명가량의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는 아직 없었지만 나는 우리가 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도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에게 회담을 제안해올 경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도시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 반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할 차기 미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수지는 강인하고 똑똑하면서도 혁신적이며 누구에게나 존경과 존중을 받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백악관 참모진과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대통령의 일정 관리는 물론 정부 부처 관리 및 상하원 의원들과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이번 인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인선 관련 첫 공식 발표로 와이스 지명자는 차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나머지 고위직 인선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의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끌게 될 차기 미 행정부 조각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미 폭스 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누가 진정한 플레이어인지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할지 그리고 정식으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7월 발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꾸리게 될 경우 행정부 인선에서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남부 도시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두고 보자며 우리는 또한 훈련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러시아 상원격인 연방평의회에서 의결했던 러북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 다른 국가가 침공해올 경우 러북은 상호 지원한다는 4조 조항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조약은 올 6월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졌던 정상회담 당시 체결됐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이 양국 협력 관계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최신 전황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군의 전쟁 개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오늘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 남부 오데사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그 밖에 여러 지역에서 3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는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헤즈볼라 시설에 여러 차례에 걸친 공습을 가했고 앞서 현지 민간인 대피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당국 등이 일일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이 같은 사상자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뒤 행한 연설에서 우리 국민, 특히 어민들은 불확실성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해저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 주재 필리핀 대사를 조치해 이에 항의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선택을 수용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면서 승패와 관계없이 단합된 미국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협력 강화를 엄중히 우려한다며 밀착의 진전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아직 추가 파병은 안 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1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선택을 수용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면서 승패와 관계없이 단합된 미국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assured him that I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and orderly transit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6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위해 행정부 전체가 협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know for some people. It's a time for victory, to state the obvious. For others, it's a time of loss. We accept the choice.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 승리의 시기인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패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가가 내린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승리할 때만 조국을 사랑할 수는 없고 당신이 동의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면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동료 미국인으로 바라보며 과열됐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hope we can lay to rest the question about the integrity of the American electoral system. It is honest. It is fair and it
그러면서 선거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했다며 승패를 떠나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관련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선거운동을 펼쳤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팀 전체는 자신들이 진행한 선거운동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70여일간의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며 내년 1월 20일 미국에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면서 백악관과 트럼프 당선인 팀이 함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have an effective, efficient transition of power, and so we are ready to provide that. As you know, the president invited the president-elect.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권력 이양을 원하고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6일 자신의 모교인 워싱턴 DC 하워드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선거 패배에 승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원칙은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독재와 구별하고 따라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누구라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면서 선거에 패배한 측에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정의할 때 보통 야당과 여당이 계속 바뀌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정의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랑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둘 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국승민 교수는 특히 민주적 선거를 통해 패배한 지도자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국민들이 분열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방향을 설정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승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패배한 측의 지지자를 위로하고 아우르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화합의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조만간 이 같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후반에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가 국회에 대한 좀 통합적인 발언들도 하고 좀 더 통합적인 메시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요. 선거랑 뭐 그런 거에 대한
국승민 교수는 다만 전 세계적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우려 사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적 지도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더욱 믿는 만큼 이들에게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협력 강화를 엄중 우려한다며 밀착의 진전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총회에서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느냐고 답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한 협정 4조가 있는데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협정 4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윤곽을 설명한다며 이를 영내 안정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정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옛 소련 시대에 존재했던 관계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옛 소련은 소련 붕괴로 지금은 폐기된 조소 우호 조약을 지난 1961년 체결했는데 여기에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이라며 특히 연합훈련을 빗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도와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수 있고, 나아가 전선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언급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법률적 기초를 가지고 러시아와 북한군이 연합 태세를 갖추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합 태세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연합 태세라는 것은 북한 땅이 아닌 거고, 지금은 러시아 본토에 전개한 북한 특수작전군과 러시아군이 함께하는 연합 태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북한 연합군의 특별 군사작전을 의미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은 강화된 미한 동맹에 대응해 북러 동맹으로 대치구도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다며, 최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북한군 파병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자국의 전력 공백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에게 연합훈련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국제적 위상을 쥐어준다라는 거는 이미 북한에서 무언가를 약속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북한에게 러시아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와 추가 병력 투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러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동향을 지켜보며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러 간 상호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키로 한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발다의 국제 토론 클럽 총회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위기 종식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내용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유세를 펼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당선되면 취임 전에 해결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행동이 인상 깊었고 그는 용감하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보다 종전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 또는 중단, 그리고 현 상태를 인정한 종전 등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진영도 러시아 팽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도 종전의 조건과 러시아 제재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당선이 북러 밀착에도 영향을 줄까요?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많은 핵을 갖고 있고 자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 아래 러시아와의 협력과 핵무력 강화 노선을 유지하면서 대미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협력 관계들을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리는 당연히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대미 관계에서도 나름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할 가능성, 이런 게더 주목이 되지 않나 싶어요.
두진호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경우 종전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주둔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러 간 협력은 기존의 시간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밀착이 지속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북 협상 실현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민 박사는 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 협상과 충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로 러시아 눈치를 봐야 할 입장도 아니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 간 협상을 굳이 꺼려하지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홍 박사는 북한의 미 본토를 겨냥한 핵 위협 문제가 갖는 극적 효과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에 대북 협상을 추진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 평화협상 모드로 돌아가면 한반도 문제도 바로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김정은과 탑다운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게 뭐냐면 ICBM 본토 올 수 있는 거 실험 다 중지시키고 모라토리엄 선언하게 하고 이 성과다. 그건 성과 거둘 수 있거든요. 김정은도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과의 대화 국면이 온다면은 빠르게 거기 접촉을 해서 탐색전을 벌이고 미국의 셈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빨리 아마 간파하려고 할 거예요.
김인혜 부대변인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북한은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결과가 확정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당선 사실을 알린 경우는 없었다며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고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아직 추가 파병은 안 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7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Ukrainians are operating within Kursk. They're holding that their lines, but you know, we fully expect that DPRK soldiers could be engaged in combat. And if they are legitimate targets.
싱 부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군에 대한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에서 작전하고 있고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병력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한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러시아에서 북한 군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선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과 영국, 독일은 그저 북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는 보도 확인 요청에 지금 당장 그 보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크루스크에 있다는 점에서 교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며 크루스크로 이동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교전을 시작하거나 이미 교전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can't corroborate those reports right now. It's something that we're looking into, but I have no doubt that you know you will see DPRK soldiers that have moved into that.
아울러 북한군의 추가 파병 정황과 관련해선 내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추가로 파병된 군인은 없다면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전략적 전장 목표에 실패한 후 절망에 빠진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 파병 규모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평가가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숫자는 정보 당국의 평가 및 데이터를 얻고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umbers can range based on intel assessments and how we get data and collect data and we certainly take what the Ukrainians or our ROK counterparts have provided.
싱 부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나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도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크루스크 내 북한 병력은 만 명에서 만 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라는 것이 항상 흑백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을 공유할 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참전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th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soldiers inside Kursk to potentially.
밀러 대변인은 7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미국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행동 없이 우려만 하는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상기시키면서 그 대응이 무엇인지 미리 예고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response to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s not been just a United States response.
이어 이것은 50개 나라 이상을 대표해 우리가 조직한 대응인 만큼 우리는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이들 나라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의 대응이든 다른 나라의 대응이든 혹은 공동의 대응이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전쟁 참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speculate. I can tell you tha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upport Ukraine. We are going to continue.
이어 우리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동맹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러 군사 협력이 두 나라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고 밝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심화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군인과의 전투를 위해 북한 병력이 배치되는 것은 영내 모두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 deepening security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and certainly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engage.
이어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제기했다며 우리는 이것이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자 그들이 양국의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유럽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I want to congratulate again President Trump. When he was president, he was the one in NATO.
리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써야 한다고 독려했었다며 우리는 더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이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happening now with North Koreans being deployed in Russia.
리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 중 하나로 북한으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이제 미래와 미국 본토, 유럽 대륙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내 우리 협력국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상설이사회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주재 영국 대표부의 디드레 브라운 대사대리는 6일 회의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면서 북한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군수품, 무기 및 기타 자재 공급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해당 결의들은 안보리에서 러시아도 찬성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대사대리는 이어 북한은 군사 지원과 추가적인 기술 및 군사적 통찰력 습득 등 막대한 대가를 러시아에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전된 군사 기술에 접근하고 무기를 수출할 역량을 높이면 한반도와 전 세계 취약한 분쟁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7일 유럽안보협력기구 상설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유 대표부는 이유는 북한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하고 무기를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지역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시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자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국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최근 통과된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진 가운데 북한은 적대 세력의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등 90여 개국 대표들이 북한 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continued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 밖에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의 중단,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에 대한 기록 제공과 이산가족의 상봉 촉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도 3대 악법의 폐지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Immediately resolve the issues of abducted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s well as the issues.
윤 대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등 3명의 선교사들을 비롯해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족한 자원을 불법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주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극단적인 군사화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의 오이케 아츠유키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납북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In particular, the issue of abductions is a grave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Given that the abductees,
오이케 대사는 특히 납치 문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치 문제는 긴급하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나라가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의 부재, 성분차별, 고문, 탈북민 처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군인 파병 등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은 국제법, 유엔 헌장,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ngagement of the DPRK's troops into the Russian arm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의 추가 잔악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철수 주 제네바 북한 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 명의 대표단이 심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조 대사는 주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일련의 도전과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fforts of the DPRK to ensure its people full enjoyment of their rights.
이어 미국의 정치 군사적 도발과 반북 인권 책동 등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국권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법제부장은 사회계급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은 조선의 사회제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llegations that we operate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come from misunderstanding or ignorance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이어 해외 근로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해당 국가의 기관,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근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의 법률도 강제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은 193개 UN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 무인기와 삐라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 소식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항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연합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이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조선업을 언급했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하거든요. 왜 조선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용산 대통령실은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그 배경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해양 굴기를 저지하려는 의도이고 또 다른 것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해양 굴기, 그다음에 미국의 조선업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를 저지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지금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군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려면 미국도 전함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 조선소는 생산성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5개의 조선소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각 조선소의 연간 인도 척수는 평균 1.3척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잠수함의 약 30%가 수리 대기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군함을 건조하겠다 이런 의도군요.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드는 것은 법적 제약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의 노후화된 군함을 한국에서 보수, 수리, 정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만일 한국이 미군 군함을 신속히 보수, 정비한다면 미국은 가용 함정 수를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업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조선업은 노후화됐고 상당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진출해 낙후된 조선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 고용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한다면 트럼프로서는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군함을 한국에서 만들고 또 한국 투자를 유치하려면은 미국의 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요?
네, 이것은 헨리 에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가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인데요. 해거드 씨는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고 군함을 확보하려면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존스법이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선박만 운송하도록 한 법률인데요. 해거드 씨는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고 또 전문 기술을 가진 한국인에게 연간 15,000개의 비이민 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북 무인기 그리고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재 남북 간에는 무인기 사건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인기와 삐라 살포를 자제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시인도 분인도 안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지 말고 이제 무인기 사용 자체를 이제 자제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천영호 전 수석은 평양을 침투한 무인기로 인해 북한 수뇌부가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대북 전단 살포가 다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인기를 사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천영호 전 수석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무인기를 사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득에 비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동원해 평양 심장부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을 자극해 집단 발작과 과잉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과잉 대응 촉발 위험.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굳이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를 비롯한 외부 소식을 전할 수단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대북 방송을 강화하고 대북 위성 TV와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무인기는 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천영호 전 수석은 무인기를 전단 살포가 아닌 대북 감시와 정찰의 국한에 활용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무인 정찰기가 모든 북한 미사일 기지와 발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북한의 핵 사용을 실효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요구할 지렛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 무인기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 그런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연기 기자였습니다. 한국계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이 연방 하원의원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워싱턴주 제10선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돈 휴이트 후보를 여유 있는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릭랜드 의원은 지난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2년 뒤엔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의 타코마 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교통사회기반시설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재향군인 관련 사안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한인 관련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2021년 6월에는 한반도 평화법안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홍보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앤디 김 하원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3선 하원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I'm really proud to have this opportunity on my 50th anniversary of my family coming to America to show that
앤디 김 의원은 당선 직후 발표한 소감을 통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50년이 되는 해 이런 기회를 얻어 자랑스럽다면서 내가 미국 상원의원 자격이 있고 미국 한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권력이 있는 자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 태어나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낸 올해 42세의 김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 크게 주목받으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도 대폭 넓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쓰는 등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및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적으로 다시 백악관을 차지하게 된 데 대해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미국 언론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의 반응에 대해서 뉴스위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뉴스위크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미한 동맹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사회연결망 X에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 총리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죠.
네, 한 달 전에 총리로 선출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기자들에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동맹과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스위크는 일본 지도자는 또 X에 올린 글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어 서울과 워싱턴, 도쿄와의 동맹관계는 트럼프가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복귀로 미국의 핵 대응이 혹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관련 기사들이 미국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부터 살펴보죠.
네. 이 신문은 6일자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처음으로 북한군과 소규모 충돌을 했다고 키예브발로 보도했습니다.
네.
익명을 요구한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6일 우크라이나 군과 북한군 사이에 소규모 충돌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모로프 국방장관이 한국의 KBS에 그곳에서는 이미 양측 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 관리들은 앞으로 보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며 사태를 검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같은 사태 발전이 세계에 불안정을 가져오는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이 밖에도 러시아 상원이 북한과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지난 6일 비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아보죠.
네, 이 신문은 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고 미국이 확인한 뒤를 이어서 그 조약이 비준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비준했었습니다. 올 6월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서명한 이 조약은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다른 한쪽은 즉각 모든 군사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이 소식도 여러 매체가 전했죠.
네, 뭐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네.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AP통신 보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5일에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AP는 일본의 겐 나카타니 방위상이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국의 군 당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고 전하며 이들 미사일은 한국의 주요 시설과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서 미한일 3국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통신은 그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네, AP통신 같은 경우는 또 이 기사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시할 수 있는 상대가 해리스 후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았다고 보도를 했었죠.
네. 한편 ABC 뉴스는 이번에 발사가 미한일 공중훈련이 실시된 뒤를 이어 나온 것이라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그 같은 훈련이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김 부부장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명백한 행동적 설명인 동시에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 절박성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증명 사례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선전일 뿐이고 실제 전쟁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다 이런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네요.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화성 19 미사일과 발사대를 사진으로 보기에
네.
그것은 그 전시의 이동성과 생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발사한 화성 19는 최소 28m로 추정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의 신형 ICBM은 20m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아.
미사일이 크면 발사대가 당연히 커야 하고요.
네.
크다 보면 이동이 느리게 마련이라는 거죠. 한국 정보당국이 이번에 북한의 발사를 미리 감지한 것도 바로 그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그렇구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시에는 그런 것이 당연히 표적이 돼서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군사적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불편해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네,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제정치에서 모스크바, 평양과 일치된 노선을 유지해왔는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은 중국의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이제 시험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북한군의 전투 임무 투입이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 간의 군사적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둘 중 하나가 중지할 수 있는 선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만이라도 하나의 금지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네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여러 부족 중 하나가 자신들의 언어로 한글을 표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군요.
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반도의 동남쪽 부톤섬에 치아치아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족은 고유 언어를 갖고 있지만 대대로 문자가 없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치아치아족의 현재 인구는 약 9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오바오시 남부에 있는 핸디어 초등학교에서 10여 년째 한글 표기법을 가르치는 한국 선생 교사의 모습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여 년째. 그러니까 뭐 10년은 넘었다는 얘기가
네,
되는데
네.
뉴욕타임스는 인도네시아가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있는 나라로서 7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를 한다. 또 옆에 있는 파푸아뉴기니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어가 많은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부톤섬 한 곳만 해도 작은 섬인데도
네.
10개 가까운 언어가 있고요. 방언까지 합치면 2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나 이들에게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톤 섬에서는 울리오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1500년대부터 아랍어로 표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고유 언어를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2009년에 한국 학자들에 의해서 한글이 아랍 문자보다 훨씬 더 비슷하게 발음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명의 교사가 한국에 파견돼서 한글을 배우게 됐고 그중에 한 명 아비딘이라는 교사가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한글 교육법을 개발해서 치아치아어 한글 사용의 개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러다가 문화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 있고 또 주체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혼합이 문화 보존에 오히려 이득을 준다. 이 전통 언어를 보존할 방법이 있다면 왜 굳이 멸종의 길을 택해야 하느냐 하는 견해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바오바오 섬의 소라왈리오 구역은 거리 이름, 학교, 공공시설 등에 한글과 영문 간판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는 자체적으로 교과서도 만들고 4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한글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AP통신은 한국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응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범법자에게는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강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아, 네.
통신은 지난 8월 디지털 조작을 이용해서 성적 영상물이 제작 확산된 데 놀라서 여성들이 서둘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하는 소동을 겪었다고 보도를 하면서요.
네.
정부가 구성한 데스크포스는 딥페이크물을 소지하는 것은 물론 보기만 해도 최고 3년형에 처해지도록 법을 개정한 점을 단속 강화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올 들어 딥페이크 관련자로 지금까지 506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에 411명이 불과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대라고 AP는 전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경우만을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는 성인이라도 이런 데에 해당이 되면 감시를 하게 되고 불법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 딥페이크 영상업으로 생긴 수입은 정부에서 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노시창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코리아 인 더 뉴스였습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초치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르모안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28일 파리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을 초치했다며 이런 지원에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파트너들과 조율해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에 북한 외교 공관은 없지만 파리에 본부를 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의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앞서 독일 외무부도 지난달 23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사회 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관련 보도가 사실이고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병력으로도 지원한다면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은 독일의 안보와 유럽의 평화 질서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지난달 23일 러시아에 북한 무기와 병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기 위해 북한 대사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